Good evening.
안녕하세요.
It's such a joy to be able to share God's word with you.
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Some of you may know that I teach New Testament in Chicago at a seminary.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So I spend a lot of time teaching God's word in the classroom.
제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But I also love preaching in church contexts, and I'm so grateful to be here this evening.
저는 또 설교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정말 행복합니다.
Tonight, I want to share with you from God's word about a challenging topic.
오늘 저희는 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Now, we have been created by God as His image bearers.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가 된 존재들이죠.
But with the entrance of sin into the world, we have been corrupted.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또한 타락했습니다.
So often our loves and our desires and our passions don't aim for God.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망이 꼭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And we can develop many addictions and bad habits and wrong thoughts.
우리에게는 중독이 있고요. 또 나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I'm exaggerating when I say that scripture seems to indicate
제가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hat greed, basically a desire for too many possessions or more security or more opportunities to buy and shop.
탐욕에 관한 것인데요.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또 더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물건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The sin of greed is a threat to every person who wants to love and obey God.
이 바로 탐욕이라는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In fact, greed is one of the sins that is talked about most frequently in the Bible.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Maybe even more than sexual immorality, more than pride, more than anger.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성적인 부도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바로 이 탐욕의 죄를 성경은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Greed is held out as something that's very dangerous to us.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In fact, the Bible often refers to greed as idolatry.
사실상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Jesus says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ammon.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곧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Paul says this.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Put to death what belongs to your worldly nature, including greed, which is idolatry.
이 땅에 속해 있는 너희의 정욕들을 죽여라. 거기에는 탐욕이 있는데 탐욕은 또한 우상 숭배다.
Greed treats stuff, possessions as if it's the ultimate reality.
탐욕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영원한 실제, 궁극적인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Greed is dangerous because greed tempts us to think
탐욕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생각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인데요.
That life and happiness and joy can be found in what we own and possess.
생명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So I want to ask the question of all of us, what do you want?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Every human wants something.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Every human life is pointed in a certain direction.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Now, not everyone takes the time to consciously reflect on what they want.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가 뭘 향해서 가고 있지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n fact, sometimes we just uncritically adopt what our culture says is good.
우리는 문화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ut every human life is pointed in a certain direction.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With loves and desires and passions for something.
뭔가를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또 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This is how God made us.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He made us to be creatures of desire, lovers who are looking for something to enjoy and delight in and even love.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Let me share with you what I really wanted when I was a young boy.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원했던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When I was a small child, I loved baseball and football cards.
제가 어렸을 때 야구 카드 또 축구 카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I think my parents thought it was an addiction because it was all I would think about.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 almost thought my purpose in life was to collect better and more baseball cards.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더 많은 야구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I would go to bed thinking about baseball cards. I would wake up in the morning thinking about baseball cards.
제가 야구 카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Now, this is a silly example from my childhood.
이건 제 어린 적에 정말 좀 어리석은 얘기긴 하지만요.
But I think it does exemplify what's true of all of us, even as adults.
그러나 어른들도 예외 없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가에 대한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We're all created with longings, desires, cravings, loves.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It's what gets us up out of bed in the morning.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입니다.
It's often what we spend our time thinking and daydreaming about.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또 몽상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It's often what we spend our money on.
우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합니다.
One of the fundamental things that it means to be human is that we are lovers.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We are creatures of desire and longing.
우리는 열망과 갈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Maybe you've heard this line quoted from the church father Augustine.
여러분 아마도 어거스틴에게서 그 유명한 문구 하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He sai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you, God."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Augustine understands that our human hearts aren't just static.
어거스틴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Rather, our human hearts are restless.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분주하고 쉼이 없습니다.
Meaning that we're always looking for something that can satisfy our desires and cravings.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에부터 갈망한 것을 얻어서 거기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So let me ask the question again.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desire?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Now, I trust that most of us here could give the right and truthful response.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주 정확하고 또 참된 대답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 the only thing that will satisfy our wants and desires is God.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Again, remember Augustine.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you, O God.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좀처럼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But both Augustine and Jesus know the reality.
어거스틴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실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That it's not so simple or easy.
그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I mean, it's the case that I want God, but I also want some other things too.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을 또한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And sometimes my desire for God and my desire for other things don't coexist together so well.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내 마음과 또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Often what I need to truly love God better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is to have some of my other desires destroyed or reordered.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욕망이나 욕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this can be very painful.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Anyone who has overcome an addiction
누군가 중독으로부터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can testify that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ir bad desires is painful.
그 나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But they do it because they believe that reformulating their desires will lead to a better, more healthy life.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그 욕구들을 다시 형성시킬 수 있다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So in the passage that was read for us tonight from Luke chapter 12,
오늘 밤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Jesus encounters a person who wants the wrong thing.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And Jesus acts like a good physician who gives him a critical diagnosis.
예수는 마치 어떤 의사처럼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He gives him some painful medicine that if he accepts, it will bring him life.
예수님은 어떤 아주 좀 고통스러운 약을 동시에 처방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분명히 더 나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Maybe you remember that in Luke chapter 4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4장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Jesus has promised to bring his people freedom.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Now this freedom means there is something we need liberation from.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from which we need freedom and liberation.
우리가 뭔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And so we need to face squarely what it is that we need liberation out of.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Now Luke 12 doesn't give us all the information that we might like to have.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누가복음 12장이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But it's very likely that there's this young person in the crowd hearing a wise Jewish teacher Jesus speak authoritatively.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고 그 사람은 유대교 선생님인 예수님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He speaks with authority and wisdom, and so the brother thinks Jesus will help him with his financial dispute.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었고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분쟁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Probably this is the younger brother who feels he's been cheated by his older brother.
이 사람은 아마도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의 형이 이 사람을 속였을 것입니다.
For all we know, the younger brother may have had a legitimate grievance against his older brother.
분명히 이 동생은 그 형이 착취한 무언가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But Jesus' response to him seems to be a total repudiation of entering into the younger brother's economic concerns.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Jesus says, "Who appointed me as a judge or an arbiter over you?"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우고 재산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Now this man was probably a landowner himself who wanted more land in order to make more profits.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동생은 아마도 지주였을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The land would lead him to more wealth, to more clients, to higher status.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종들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And Jesus knows that it's exactly this kind of agrarian economy.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이런 땅과 관련된 경제 형태가
that it brought about a situation where the majority lived at a low subsistence level.
아주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결핍된 상태로 최저 생계 상태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And a few elite landowners lived at the top in luxury.
아주 소수의 엘리트 지주들만이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At any rate, Jesus is able to discern that this man's desire for land, for inheritance, is the sin of greed.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땅에 대한 욕망, 유산에 대한 갈망이 탐욕의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nd so he gives a powerful warning in verse 15.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We might think is it really all that bad Jesus? He just wanted you to settle a dispute with his brother.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형이랑 갖고 있는 그 재산 분배 문제를 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뿐인데요.
But Jesus understands the man's ultimate desires and loves.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In other words, to return to our earlier question, what do you want?
우리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Jesus diagnoses that what undergirds the brother's behavior.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What this brother really wants.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Is what most humans want.
그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Often more stuff, more possessions, more money. More social capital.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고 싶어하는 것.
But did you notice that in the passage, the conversation is not just taking place between Jesus and the brother?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화가 단지 예수님과 이 동생, 이 사람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Rather, Jesus directs the warning in verse 15 to everyone that's listening.
예수님께서 15절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었던 주위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In other words, Jesus understands that greed can infect everyone.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Humans are frequently tempted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life and possessions.
사람들은 생명과 소유를 서로 연관지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Humans can too easily identify ourselves with what we have or what we own.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ut for Jesus, this is a mistake of ultimate significance.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To equate our life with what we have is perhaps the most dangerous mistake you or I could make from Jesus' standpoint.
생명과 자신의 소유를 서로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hy is Jesus so radical?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급진적이십니까?
Why does he make such a strong contrast between life and possessions?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명과 소유 사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Well, we see that Jesus exemplifies this point through the story about the rich landowner.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어떠한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예를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As I see it, the story gives us three reasons why we all need to be liberated from greed.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hree reasons to show us why our life does not consist in our possessions.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First, money and possessions make false promises for security.
네, 첫 번째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아마 띄어져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 안전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한다.
They just read first point.
So the man in the story thinks that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has given him freedom and security.
이 이야기 속의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넉넉함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e thinks that the great abundance that he has will protect him from the quest for the daily necessities of life.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뭔가를 뭐 원하고 사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Food, drink, clothing, leisure.
먹고 또 마시고 옷 입고 또 즐기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 막 구걸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The man assumes that now his life is carefree because of these things in abundance.
그가 물질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은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Bigger barns means the protection from life's vulnerabilities.
더 넓은 곳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삶의 취약한 부분으로부터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And the man makes the mistake of believing that he is the one that has the power to make his life secure through his possessions.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Did you notice the excessive amount of I language the man uses in the parable?
여러분 이 비유에 관한 부분을 읽으셨을 때 이 사람이 자꾸만 계속해서 나, 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셨습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I will do this.
내가 이것을 하겠다.
I will tear down my barns.
내가 곳간을 헐고.
I will build bigger ones.
내가 더 크게 짓고.
And in kind of a silly way, he says, I will say to myself, self.
이거 좀 웃긴 이야기죠.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thinks if I can just get enough money to have a bigger safety net for my family.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더 큰 그런 안전망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Then we'll be fine. We'll be secure.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He's like those, at least in the States, who think if I can just get enough money to make sure my children can have an elite education.
내가 정말 돈만 더 많이 번다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고급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n we'll be happy and secure.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안전할 것이다.
Now certainly the Bible is not opposed to wisdom when it comes to financial matters.
분명히 성경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If you read the book of Proverbs, you can find many proverbs that give us wisdom for how we should plan and save and give.
우리가 잠언을 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축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지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But the fatal flaw in the reasoning of the man in the parable is that no amount of money, no amount of possessions can guard him against death.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죽음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No amount of money can ensure that you and your family will live prosperous lives.
어떠한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No amount of money can protect you from a deadly illness or death.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I think some of the most chilling words of the entire Bible can be found at the end of the parable.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When the man is on the point of death and the night his life has been required of him.
바로 어떠한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God says, "Now all these things you've worked for, now who will they belong to?"
2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It's like he's saying to him, "You've got a lot of nice barns, my friend."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게, 너한테 정말 큰 멋진 곳간이 있구나.
A healthy retirement and savings plan.
아주 좋은 연금과 저축 계획들을 갖고 있구나.
Many nice properties.
아주 멋진 소유들을 갖고 있구나.
But those things won't do much for you now, will they?
그러나 이제 그것은 너한테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었구나.
Wealth and possessions do not guard against death.
부와 소유가 너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And if you've been and if your life has been devoted to the accumulation of more and more stuff,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많이 모으는 것에 헌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when you're dead, the parable, God says in the parable, now who will these things belong to?
하나님은 이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The second reason why we need to be liberated from greed.
우리가 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oney and possessions make false promises for happiness.
왜냐하면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이 소유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행복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행복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합니다.
The abundant life that God has for His people does not consist in an abundance of possessions.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또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Greed tricks us into thinking that our life or our happiness is about food and drink and clothes.
그러나 탐욕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옷 잘 입는 거에 관한 것이야.
It's about our house, our cars, our investments, our education, our pedigree.
인생이라는 것은 집에 관한 것이고 또 좋은 차에 관한 것이고 좋은 소유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야.
So in the States, it can often be that greed will trick us into thinking we'll be happy when we finally remodeled our kitchen.
특별히 그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우리가 우리 부엌을 리모델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Or when we finally moved into a bigger home.
우리가 정말 더 넓은 집에 간다면
when we finally had that wonderful vacation to Europe or wherever it may be.
우리가 유럽이나 아니면 아주 멋진 장소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then finally we think we'll be able to say let's rest, eat, drink and enjoy life.
그러면 그 우리의 생각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제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즐겨보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But to quote Jesus again,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of possessions, even when one has a lot of money, true life does not consist in our possessions.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참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I think a question worth asking of us, and I include myself as well.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What would it take for us to be content with what we have?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게 될까요?
How much more would we need before we'd be able to say, this is enough?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Now, for many of us, it might be fair to say that these are trick questions.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그 너무 속임수 같은 질문이네요.
I'm thinking especially of living in wealthy suburbs of Chicago, where for most of us, there's no end in sight for what we want.
제가 미국 시카고의 그런 교회 지역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에는 끝이 없구나.
There's always more to have. We could always move upward.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Our investment portfolios could always look better.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 계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Our retirement plans could always be a bit more plush.
우리 은퇴 연금이 좀 더 멋지게 될 수 있습니다.
I think it is almost impossible to live in my society at least and not subtly buy into the belief that possessions will equal happiness.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는 미국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란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과 부가 같다라는 믿음입니다.
I don't know if it's the exact same in Korea as it is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ut the commercials and advertisements that we have almost always equate happiness with what they're trying to sell.
그러나 그 광고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고들은 행복을 자신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o a while ago, Volkswagen used to have these commercials that would say, "Get in and get happy."
옛날에 폭스바겐 광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은 야, 타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Or Coca-Cola would have these commercials about open happiness.
코카콜라 뭔가요? 행복을 여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죠.
Right, most of the commercials are trying to make us feel like there's something lacking in our lives.
이 광고들은 자꾸만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They're trying to make me feel like I don't have enough.
내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is wrong with me. I should and could be happier.
정말 뭔가 잘못됐어. 난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And then they sell you an experience or an emotion that's supposedly going to make you happy.
그래서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험이나 감정,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In fact, our problem is often that we're not actually too attached to our possessions anymore.
사실상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In some ways, we're detached from them.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hat I mean is we buy and consume in order to discard and then we buy and consume again.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뭐를 버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또 삽니다.
And maybe for a minute we like it. It feels good and it makes us happy.
그거 사고 나면 몇 분 동안은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know that sooner or later we'll get bored.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금방 질려버립니다.
And those things that promise happiness are just an illusion.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이죠.
One more point, the third point.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Love of money and possessions can blind us to the needs of others.
돈에 대한 또 소유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So let me ask you a question.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fter the man in the story has that bumper crop and doesn't know what to do with it all.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너무 그 소출이 풍성해 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He says, "What should I do since I don't have anywhere to store my crops?"
이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Can you think of another way he might have answered his question, "What should I do?"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다른 식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In a society where almost one-third of the population was barely surviving.
그 당시 사회에 3분의 1 정도의 사람은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Where death or malnourishment was a real concern for many people.
그들에겐 굶어 죽는 것이 진짜 심각한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In a society where the upper class was only 2-3%.
그 사회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And were the few that didn't have to maybe worry about going hungry from year to year.
그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For this man to declare, I know what I'll do. I'll build more barns.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알았어. 나는 더 많은 곡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This might have been incredibly good business sense.
이것은 어떤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그런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But from the standpoint of Jesus, it demonstrates a remarkable inability to see the needs of others.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He could have said, I have more than enough. I can use the surplus to share with those who don't have enough.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But the man's posture is entirely oriented to himself and his own needs or wants.
이 사람의 태도는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필요, 자기 갈망에만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Do you remember another story in the Gospel of Luke, the rich man and Lazarus at his gate?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Remember the rich man feasts in luxury every day.
그 부자는 매일매일 연회를 열면서 또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And the poor man Lazarus, a beggar at his gate, filled with sores, longing for a little bit of bread.
그러나 그 문 밖에 있었던 가난한 나사로는 정말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we might name the sin of the rich man.
우리는 그 부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cessive luxury or gluttony, lack of hospitality to someone at his gate, hoarding his own possessions.
너무 사치를 부리고 또 과식하고 또 사람을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것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But maybe the first and primary problem or sin is that he never saw Lazarus.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결코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From the story, we don't even know if the rich man is aware that there's a poor man at his gate.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이 부자가 과연 그 문 밖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When we are like this man, excessively preoccupied with oursel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Preoccupied with more possessions and higher status.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갈망들.
Working hard to make our lives secure through possessions.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들.
The likelihood that we'll see others in need is very slim.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In fact, the likelihood of us seeing and encountering those in need becomes almost impossible.
우리가 그런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So where does Jesus' attack on greed leave us?
이 탐욕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Jesus, I think, has been a helpful doctor and physician, making a critical diagnosis for us as humans.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의사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But what now? What should we do?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I would like to give two responses that disciples of Jesus could have.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is is where the Bible speaks of the importance of confession.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We know 1 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and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So we spend time asking the Holy Spirit to open up our hearts and minds to see where we might be struggling with gree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탐욕을 갖고 있는지 밝히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When God reveals it to us, we come to him with a posture of humility and confession, looking for him to forgive us and to transform us.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But Jesus also gives us a second remedy to greed.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Notice that at the end of the parable, it describes the rich man with the barns as not being rich toward God.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
So what would it mean to be rich towards God?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Being rich towards God is what Jesus goes on to describe in the rest of Luke chapter 12.
그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이 12장 후반부에 쭉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This is really a different type of economic teaching than the wealthy landowner was living into.
그것은 정말로 다른 방식의 이 부자 지주에게 필요한 경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a posture of gratitude to God, knowing that God has provided for our needs and will provide for our needs.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It's a posture where then where one doesn't have to be constantly anxious about food and drink and clothes and status.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Because we know that God is a gracious provider that provides for our needs.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God of course can do this and does this miraculously.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But he also does it through his church.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And so Jesus tells his disciples, can you read chapter 12:33?
Yeah.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3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God provides for the needs of his people by means of us using our possessions to care for one another.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공급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It is a not just an attitude of generosity, but real acts of generosity.
이것은 단지 어떠한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통한 것입니다.
We see the early church embodying this reality in powerful ways.
우리는 초기의 교회들이 이것을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구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see that the early church is caring for the most needy and vulnerable, like the widows.
우리는 초기 교회들이 과부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 early church in a society that often would look down upon children that were unwanted.
초기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좀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The early church was often adopting orphans and rescuing children that were uncared for.
그러나 초기 교회는 아이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Caring for widows and orphans required an extreme sense of generosity.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관대함을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I've heard wonderful stories about this church seeking to live out this reality in your own way as well.
저는 이 삼일교회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러한 현실을 구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o my prayer for you is that you would ask God.
저는 여러분들이 간구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How can we live into this new economic reality that Jesus teaches us?
여러분들이 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구현하기를 원하십니까?
One that doesn't equate our life with or happiness with what we have and can consume.
우리가 처한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을 우리의 소유로 결정짓고자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But prayerfully asking God, how do I use my possessions in the for the good of others to serve and to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Often God will answer our prayers when we come to him with a spirit of humility and confession.
우리가 겸손하고 자백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And we take the scripture and we say, Lord, open up to me my eyes so that I could see how to live this reality.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Let me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and praise you that you have welcomed us into your family.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We are adopted sons and daughters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And as your people, we can hear your word and respond with obedience.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for the wisdom of Jesus, our great teacher and savior.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 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pen our eyes so that we might see how to extend generosity to one another.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너그러움을 관대함을 어떻게 서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to use what you've given us for your kingdom and for the good of everyone.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또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Give us eyes especially to see the vulnerable and the marginalized and the needy.
하나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we can extend your welcome to them.
그래서 주님의 환대를 그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An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Amen.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Thank you.
Yes,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멋지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지금의 나의 삶이 참 많이 바뀌고 지금의 나의 이 모습들이 변할 것만 같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가짐으로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온전한 사랑과 행복과 온전한 환대는 오직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